여러분, 거센 강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릴 때 말이죠. 눈앞에 엄청나게 크고 튼튼해 보이는 통나무가 떠내려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뭐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그 통나무를 꽉 붙잡겠죠?
그렇죠. 저것만 붙잡으면 살 수 있어 하고 말입니다.
네, 아주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입니다. 인간은 그 극심한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에 직면하면요.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물리적이고 압도적인 힘에 기대고 싶어 하거든요.
맞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대를 기다리기보다는 당장 만질 수 있는 거대한 통나무를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 볼 이 고대 텍스트의 세계로 들어가면요. 그 크고 튼튼해 보이던 통나무가 사실은 우리를 더 깊은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무거운 닻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와, 닻이요. 진짜 무서운 비유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문서들을 통해서 정치적이나 군사적 위기 앞에서 힘을 추구하는 인간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오늘 다룰 자료는 존 오스월트 박사님의 이사야서 9장부터 12장까지의 신학 강의 내용인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이 고대의 텍스트가 오늘날 그 정보 과부하랑 불확실성 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통찰을 주는지가 오늘의 핵심 미션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상황이 유다의 아하스 왕이 직면했던 절체절명의 위기인데요.
당시 상황이 진짜 최악이었죠.
네, 아하스 왕은 신을 신뢰하는 대신에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는 그 거대한 통나무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로 국가 전체에 끔찍한 절망과 흑암이 찾아오잖아요.
맞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부분부터 좀 풀어볼까요?
네, 오스월트 박사 강의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지리적 역사적 역설이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잔혹한 침략으로 인해서 북쪽의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지역이 가장 먼저 짓밟히거든요.
아, 가장 먼저 어둠에 잠기는 곳이군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파괴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9장을 보면 바로 그 깊은 흑암의 땅에서 훗날 예수가 주로 사역하게 되는 이방의 갈릴리에서부터 위대한 빛이 시작될 거라고 선언을 해요.
권력의 중심지인 화려한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요?
네, 아닙니다. 어둠과 절망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짙게 덮였던 그 변방에서부터 회복의 진원지가 형성된다는 거죠.
와, 철저하게 파괴된 변방에서 시작되는 회복이라니 굉장히 역설적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더 의아했던 건요. 당장 눈앞에 아수르라는 거대한 괴물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 위기를 타개할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게 다름 아닌 악이라는 점이었어요.
아, 네. 악이.
솔직히 우리가 삶에서 거대한 위기를 맞았을 때 즉각적인 힘을 원하지 뭐 연약함을 원하진 않잖아요. 슈퍼 히어로나 천재 전략가면 모를까 갓난아기라니 이건 너무 비상식적인 전략 아닌가요?
군사적이나 뭐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철저히 무능해 보이는 전략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이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역설이거든요. 신의 연약함이 인간이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보다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죠.
아, 그런 의미가 있군요.
네,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면서 아주 독특한 이름의 아이들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스알 야수부, 임마누엘, 마엘살랄 하스바스, 뭐 이런 이름들이죠.
이름들이 발음하기도 참 어려운데요. 이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계속 나오는 건가요?
이 아이들은 그냥 단순한 등장인물이 아니고요. 그 이름 자체가 거대한 제국의 운명이나 신의 계획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살아있는 메시지요?
네. 예를 들어 스알 야수부는 남은 자가 돌아올 거라는 심판과 회복을 뜻하고요. 임마누엘은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를, 그리고 마엘살랄 하스바스는 적들이 곧 노략을 당할 거라는 심판의 긴급함을 뜻하죠.
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강력한 군대나 무기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신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여주는 어떤 타이머 같은 거네요.
오, 타이머.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특히 9장에 등장하는 한 아기는 당시의 인간왕이었던 히스기야를 훌쩍 넘어섭니다. 이 아기의 칭호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불리거든요.
아, 단순한 인간왕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세상을 구원하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힘은 우리가 쟁취해내는 물리적인 권력이나 외교적 술수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임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해결책은 인간의 내부에서 짜내는 무력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지는 은혜다. 정말 명확하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네, 어떤 질문이죠?
신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려고 하시는데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내려지는 걸까요? 이사야 9장 후반부부터 10장 초반까지를 보면 아주 강렬한 심판의 시가 등장하잖아요. 은혜를 주신다면서 한편으로는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를 아주 정교하게 설명하는 게 바로 그 네 개의 연으로 구성된 시입니다. 강연의 끝을 보면요. 그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라는 후렴구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펴져 있는 손이요?
네. 여기서 펴져 있는 손은 치켜든 주먹, 즉 심판의 의지를 의미하죠. 중요한 건 신이 분노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외부에 있는 적, 즉 아수르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아, 적 때문이 아니다.
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내부의 본질적인 문제, 철저히 연결된 네 가지 죄악의 연쇄 반응 때문이라는 거죠.
그 네 가지 죄악의 연쇄 반응이라는 표현이 흥미롭네요. 첫 번째 죄악이 바로 교만이었죠?
네, 맞습니다.
텍스트를 보면 벽돌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짓고 뽀거하무가 찍히면 백향목으로 다시 짓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약간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요? 아니, 재난으로 무너진 집을 더 튼튼한 돌로 다시 짓겠다는 건 재난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훌륭하고 자연스러운 의지 아닌가요? 이게 왜 교만이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건지 선뜻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겉으로 표면적으로만 보면 불굴의 의지나 회복 탄력성처럼 들리죠. 오스월트 박사도 이 구절이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오해받는지 아주 상징적인 일화를 통해 설명합니다.
아, 그 9.11 테러 직후의 일화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직후에 톰 대슐이나 존 에드워즈 같은 정치인들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면서 바로 이 구절을 인용했거든요. 우리는 무너진 것을 더 좋은 것으로 다시 지을 것이다 하고요.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로하고 단합시키기 위해서 쓰기엔 진짜 매력적이고 감동적인 문구처럼 들리는데요. 저희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이 원문의 맥락만 짚어보자면 어떤가요?
네, 문제는 그 텍스트가 쓰인 원래의 문맥을 완전히 반대로 해석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말을 외쳤을 때는요, 그게 긍정적인 극복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죠?
국가적 재앙이 왜 일어났는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신이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성찰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그저 신 따위는 필요 없다. 우리는 이 재난을 우리 힘만으로 완벽하게 수습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는 지독한 오만함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뼈저린 반성이나 성찰 없이 철저히 신을 배제한 맹목적인 자기 확신이었군요. 자기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첫 번째 죄악인 신을 배제하는 교만은 필연적으로 두 번째 죄악인 인간 지도자를 향한 맹신으로 이어지거든요.
아, 내가 신이 될 수 없으니 다른 완벽한 인간을 찾는 거군요.
그렇죠. 인간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믿으면 자연스럽게 그걸 이끌어줄 영웅을 찾게 되니까요. 강연에서 2012년 미국 선거를 언급한 것도 바로 이런 보편적인 인간 본성을 지적하는 겁니다. 특정 정치 진영이 우리를 구원하거나 망치는 게 아닌데 말이죠.
맞아요. 현대인들도 어떤 지도자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구원해 줄 거라고 기대하거나 반대로 저쪽의 권력을 잡으면 세상이 끝날 것처럼 두려워하잖아요.
네. 양극화된 시대에 정말 날카로운 분석이죠. 결국 인간 지도자에게 궁극적인 구원자의 역할을 기대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셈입니다.
그럼 이 맹신이 어떻게 세 번째랑 네 번째 죄악으로 연결되는 건가요?
사람들은 자기가 맹신했던 대상이 실패하거나 목표가 좌절되면 엄청난 분노를 느낍니다.
배신감이 들겠죠?
네. 그 분노가 내부를 향하게 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은 동족이 서로를 물어뜯고 죽이는 폭력과 잔인함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세 번째 죄악이고요.
파벌 싸움이 극한으로 치닫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사회가 찢어지고 폭력이 난무하면 결국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억압과 불의가 만연한 사회로 전락하게 되죠. 이게 마지막 네 번째 죄악입니다.
와, 그러니까 교만이 맹신을 낳고 그 맹신의 좌절이 폭력을 부르고 결국 불의한 사회로 굳어지는 완벽한 연쇄작용이군요. 진짜 문제는 외부의 아수르가 아니라 내부의 타락이었네요.
네. 내가 진리와 도덕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있는가가 훨씬 더 치명적인 문제였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외두의 요인인 아수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아요. 내부의 교만이 이스라엘의 진짜 병이라면 밖에서 짓밟던 그 끔찍한 위협인 아수르는 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이사야서 10장에서 정말 충격적인 시각의 전환이 일어나는데요. 당대 세계를 벌벌 떨게 했던 그 무시무시한 제국 아수르가 신의 관점에서는 그저 손에 쥐어진 진노의 막대기이자 도끼에 불과하다고 선언됩니다.
잠깐만요. 잔혹한 살육을 일삼을 악한 제국이 신의 도구로 쓰인다는 게 솔직히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냐고 막 절규했잖아요.
네,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갖는 신학적 딜레마죠. 하지만 텍스트가 주는 대답은 단호합니다. 역사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주관자가 있고 때로는 더 악한 세력조차도 궁극적인 도덕적 질서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 통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 도구에 불과하다.
네, 아수르의 가장 큰 비극이 바로 자신들이 도구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마치 새둥지에서 저항하지 못하는 알을 훔치듯이 세계를 정복했다고 믿었거든요. 스스로를 거대한 숲처럼 과시하면서요.
이 비유를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망치가 스스로 집을 지었다고 자랑하거나 도끼가 목수를 무시하고 자기가 스스로 나무를 다 벤다고 착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하하, 정확한 이해입니다. 아수르가 딱 그 오만한 망치와 도끼였죠. 하지만 역사적 팩트는 그들의 오만을 냉혹하게 박살냅니다.
어떻게 박살이 나죠?
아수르는 무려 200년 동안 피와 폭력으로 세계를 호령했고 기원전 650년에 정점을 찍었는데요. 불과 40년 만에 역사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40년 만에요?
네. 영원할 것 같았던 거대한 숲이 순식간에 베어넘겨진 거죠. 강연에 보면 아수르 군대가 마침내 예루살렘이 코앞에 보이는 높 언덕에 서서 주먹을 휘두르는데 바로 그 찰나에 신이 그 거대한 숲을 도끼로 찍어버리신다는 묘사가 나옵니다.
와, 진짜 압권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두려워하는 거대한 장벽이나 직장 상사 혹은 경제적 위기 같은 것들도 영원한 게 아니라 결국 도구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장 눈앞에서는 악한 도구가 승리하는 것 같아도 결국 우주의 도덕적 법칙과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는 걸 보여주죠. 역사는 철저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정말 시야가 탁 트이는 기분이네요. 그럼 이제 이사야 11장으로 가보죠. 아수르라는 숲이 무너진 건 통쾌한데 남은 이스라엘 상태도 불타버린 구루터기에 불과하잖아요.
처참하죠, 아주.
그런데 바로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싹이 튼다고 묘사가 되거든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여기서 왜 이새의 그루터기라고 했냐는 거예요. 화려한 전성지를 상징하는 다윗의 그루터기라고 해야 사람들이 더 희망을 품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이름 없는 농부였던 이새인가요?
그 부분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된 기득권을 꼬집는 아주 깊은 통찰입니다. 사람들에게 다윗이라는 이름은 무적의 상징이자 부적 같은 거였거든요. 다윗의 혈통이라는 껍데기만 있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망하지 않을 거라 착각했죠.
아, 다윗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하는 특권의식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헛된 환상을 깨버리는 겁니다. 화려한 권력을 상징하는 다윗의 타이틀을 버리고 가장 평범하고 낮은 곳, 이방 여인 룻의 후손인 이새라는 가공되지 않은 뿌리로 돌아가는 거죠.
기득권에 기대지 않는 거네요?
네. 새 시대의 구원자는 인간의 족보나 물리적 관력이 아니라 지혜, 총명, 모략,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의 영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 통치 방식 묘사도 진짜 독특했잖아요. 칼이나 창이 아니라 입의 막대기,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요. 그런데 솔직히 폭력과 전쟁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말씀만으로 세상을 바꾼다는 건 현대인들 시각에선 너무 이상적인 동화 속 이야기 아닌가요?
물리적인 힘의 관점에서는 철저히 나이브해 보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게 바로 세상의 방식과 신의 방식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11장에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는 유명한 평화의 묘사가 나오잖아요.
네, 동물들이 같이 노는 평화로운 장면이죠.
여기서 영국의 문학가 C.S. 루이스의 통찰이 재밌는데요. 만약 이게 100% 문짝 그대로라면 고기를 찢도록 설계된 사자는 풀을 씹기 위해 대대적인 치과 수술부터 받아야 할 거라고 농담을 했죠.
하하, 사자가 임플란트 수술을 받아야겠네요.
그렇죠. 이 묘사는 사파리 동물원 풍경이 아닙니다. 약육강식이라는 폭력과 착취의 시스템이 완전히 종식된 궁극적인 평화를 뜻하는 완벽한 메타포예요.
아, 겉모습만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내면과 질서가 완전히 변화하는 거군요.
네, 온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진다는 건 바로 그런 혁명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세의 뿌리가 만민을 위한 깃발이 되는 거죠. 5장에서는 아수르를 부르는 무서운 깃발이었지만 이제는 열방을 진정한 회복으로 부르는 희망의 상징으로 뒤바뀝니다.
와, 절망과 완전히 대비되면서 가슴을 울리네요. 자, 그럼 1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웅장한 역사의 스케일을 목격한 인간이 보일 수 있는 합당한 반응? 그게 바로 신뢰의 찬양이라는 거죠.
네, 12장의 핵심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이 한 구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냥 기분 좋아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군요.
아닙니다. 썩은 통나무 같은 아수르를 신뢰했다가 뼈아픈 재앙을 겪은 자들이 마침내 올바른 대상을 신뢰하게 된 처절한 결과물이죠. 여기서 강연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짚어주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서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보통 위로라고 하면 그냥 상처받은 마음 다독여주는 뭐랄까 따뜻하고 포근한 감정이잖아요. 다 잘 될 거야 이런 거요.
하지만 성경적 의미의 위로는 그런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강연자는 이것을 척추에 강철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척추에 강철을 심는다? 와.
두려움에 떠는 사람을 다독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의 두려움에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단단한 뼈대를 세워주는 역동적인 과정인 거죠.
진짜 삶의 위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네요.
네, 그렇게 척추가 바로 선 사람들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깃게 되고요. 12장 마지막을 장식하는 칭호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입니다. 여기 엄청난 역설이 담겨 있어요.
어떤 역설이죠?
거룩하신 이라는 건 우주 밖에 완벽히 초월적인 존재를 뜻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이스라엘에, 즉 가장 가까이 우리 삶의 한가운데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내재적인 존재로 임했다는 겁니다. 이 초월성과 내재성의 만남이 바로 찬양의 이유가 되죠.
우주를 통제하는 힘이 가장 평범한 그루터기에서 우리 삶 한가운데로 들어왔다니 모든 두려움을 이길 이유로 충분하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아수르처럼 두렵고 거대해 보이는 위험은 무엇입니까? 무너진 벽돌을 내 힘으로 다시 쌓으려 하면서 교만에 빠져있진 않으신가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걸 통제하려는 오만함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축추의 강철이 심어지는 진짜 위로가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아수르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매일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이나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 맹신하는 AI 기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술이라는 도끼를 쥐고 휘두르는 훌륭한 몫이라고 착각하지만 어쩌면 그 도끼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수르처럼 말이죠.
네. 이 새로운 아수르 앞에서 통제력을 자랑할 것인지 아니면 이세의 그루터기에서 피어나는 은혜를 신뢰할 것인지 남은 하루 여러분 삶의 통나무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심층탐구에서 뵙겠습니다.